오늘 새해 첫 주일, 첫 설교, 올해 내내 묵상하기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그 겉을 보시면은 올랜도 반석교회하고 그 십자가 밑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올해 내내 교회 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써 형평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늘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많은 삶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환란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과 초조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실제로 주위를 보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이 없는 사람 보지 못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입 바른 소리 하는 습관이 드는데 사실은 속에 문제가 많은데 어려움이 많은데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신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은 다 무고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무고합니다.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아야 하는 10대 학생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청년이 되면 근심이 더 커집니다. 부모님이 희생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잡 잡지 못하면 나는 어떡하나. 누가 나와 결혼할 것이며 어떻게 애를 키우나. 장년 가장이 되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직장에서 레이오프 되면 어떡하나. 비즈니스가 지금은 괜찮지만은 그러나 부진하면 어떻게 되나. 엄마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애가 감기 들 때마다 혹시 폐렴이 되면 어떡하나. 다 커서 애들 학비를 어떻게 마련하나. 딸 결혼 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독신인 분들도 근심 걱정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혼자 살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독신으로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늙으면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노인네가 되면 모든 거 초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사나. 수족을 쓰지 못하면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내 자녀들이 나 널싱홈에 처박아 놓지는 않을 것인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누구나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없다면은 그 사람은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는 사람 지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삶의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애가 교통사고에 죽습니다. 막 작정하고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사업이 망합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덜컥 암에 걸리고 맙니다. 초신자건 오래 믿은 성도건 참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늘 누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고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풍성한 삶 누리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의 신령한 축복 잘 누리질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상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남유다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100여년 전에 멸망당했고 이제는 남유다 왕국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신바벨론 왕국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당시 유일하게 경건했던 요시아 왕이 죽어서 종교개혁이 중간에 중단되었고 불경건한 왕 여호야킴, 그의 불경건한 아들 여호야킨 이들이 차례로 통치하면서 정치권과 종교권이 다시 부패하고 타락해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였지만 내적으로는 불의와 음란과 탐욕과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신바벨론 왕국의 침략을 앞두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약 20, 30년 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후 외환이 겹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께 오랜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보자 실망하고 좌절해서 주님께 항의합니다. 하박국의 항의는 둘인데 여러분 하박국 1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에 항의가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고난을 당하는 크리스천들이 늘 하는 질문입니다. How long? 얼마나 더 이 고난을 제가 당해야겠나이까.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왜 겁탈과 강포가 있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없고 악인이 의인을 애호사게 하시나이까. 첫 번째는 고난에 처해서 How long? 두 번째는 Why?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항의,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항의입니다. 언제까지 참으시겠나이까 침묵에 대한 항의입니다. 그도 공의의 하나님이 왜 악이 관영하는 것을 방치하시나이까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항의입니다. 이 질문은 시대를 막론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승하는가? 이 하박국의 항의에 하나님 대답하시는데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합니다. 신바벨론 왕국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어려움을 탄원하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속삭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이방인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자신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어이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항의합니다. 1장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자들을 들어갖고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겠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포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벌하시나이까. 하박국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하나님 답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내 백성을 심판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죽지만은 그 중에서도 의인은 나를 경외하고 그리고 내 말대로 산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 믿음 때문에 어떤 영어 성경은 신실함 때문에 살리라고 번역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어떻게 하는가? 바벨론은 응당한 보응을 받으리라. 2장 6절부터 19절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다섯 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십니다. 바벨론도 자신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보응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후 자신들이 행한 죄대로 봉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도매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 고난당하고 죽는 것 같아도 그 중에서 소수, 어차피 소수, 의인은 살고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2장 20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이 있으시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구루터기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한 바벨론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다 지켜보신다 하는 말씀을 듣자 하박국 선지자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곳에서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키셨던 곳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던 일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자세히 시와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 그 다음에 한 고백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입술이 떨렸도다. 다른 성경은 좀 다르게 해석해서 내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휘청거렸고 입술이 부르르 떨렸도다 라고 번역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라오는 날을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어 들어오는 것 같고 내 몸은 내 집에서 떨도다. 어떤 성경은 내 다리가 부들부들 떠는 도다. 하박국은 갈대아 군이 쳐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았습니다. 17절에 기술한 재앙이 다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게 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게 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게 되고 밭에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우리의 양이 없게 되고 외양간에 소가 없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 이스라엘 백성이 밀과 보리 먹는 삶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누릴 때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또 밭과 우리와 외양간 이것은 빵과 우유와 고기 곧 일용할 양식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땅이 황폐해지면은 즐기든 진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용할 양식도 먹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박국은 이제 곧 과수원 농사, 밭농사, 가축농사 이거 다 폐허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진미는 고사하고 밀과 보리, 기본적인 우유도 하나도 없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다가오는 환란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면서 먹을 것 없다고 늘 꿍얼꿍얼거렸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래도 하고 시작합니다. Yet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구목사가 왜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번역해. 이게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건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동사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놓을 수가 없어서 전치사를 하나 집어넣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하는 겁니다. 첫째, 그래도 하고 시작.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래도 나는 즐거워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하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강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이건 말릴 수 없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인 나도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나는 즐거워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하고 합니다. 그 구원의 약속 언제 이루실지 모르지만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아주 담대한 고백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챌린지 하는 겁니다. 나는 이루겠다. 너는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19절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 잘 압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지은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뒤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도다.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지 책 보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기에 감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에 사울로부터 계속 쫓겨다니면서 절벽 벼랑을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슴의 다리와 같이 견고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외적으로 인한 환난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 불변의 영적인 교훈은 개인 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환난에 부딪힐 때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에 부딪힙니다. 우리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세상은 당분간이지만은 사단이 지배하기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영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짓고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나를 괴롭히고 괴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가정에 농사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자식 농사도 되는 거 없고 직장의 농사, 일터의 농사 모두 실패하고 모든 것 손실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체념주의에 빠집니다. 우유 쏟아놓고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망각주의에 빠집니다. 생각하지 말자, 빨리 잊어버리자. 도피주의에 빠집니다. 이민 가자, 이혼하자, 이직하자. 전문가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심리학자, 정신병, 의사, 철학자 등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대처법이 오늘 짧은 본문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대처법은 첫째, 16절 말씀에서 보듯이 두려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에 처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근심 걱정이 없는 척, 두렵고 초조하지 않은 척 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솔직히 고백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을 지경에 처하면은 장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한다는 거 그대로 고백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 너 예수를 믿잖아. 안 믿음으로 이겨야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심이 될 때 근심된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울 때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계속 어려움 가운데서 고생을 직사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가 늘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고부가 고부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마치 도통한 것처럼 성화된 사람처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집안이 쨍그랑쨍그랑 하는 거 다 아는데 직장에 가서 상사와 관계가 어려운 거 다 아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구역 식구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다 아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래야 도와줄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나는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 남 앞에 고백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구역 예배에서 이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허물, 연약함 고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해에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머지 용기가 없던 사람들이 다 힘을 얻어서 나도 이렇다고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기도하고 치유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한 종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육신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애굽에 갔다가 그랄 지방에 갔다가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해 주시자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모세오경과 그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아들에게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 짓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넌 못 짓는다 그랬다고 자신의 죄를 아들이 잊어먹을 만하면은 그 죄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은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택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는 것을 예수님 족보에서 계속 밝힙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상당수는 원수를 만났을 때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떨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구약의 선진들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조차도 그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사도 바울조차도 주님의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를 꾸짖은 그 사도 바울조차도 처음 고린도에서 설교했을 때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저도 목사되고 나서 많이 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없는데 성도들이 물어보면 어떡하나.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면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주님도 100%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잡혀서 죽을 것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하고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중보해 줄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 어려움과 환난에 처했을 때 첫 번째 성경적인 대처법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대처법 두 번째가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에 처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애써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이미 코앞에 닥쳤는데도 그런 일은 절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안팎에는 환상과 몽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봤다 하면은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00%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든지. 나한테 지금 환난이 닥쳤는데 이것은 절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또 설령 환난이 닥쳤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데, 의도하신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뢰며 생떼거지를 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오랜 동안 응답되지 않으면 곧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내 생각과 길은 너희 생각과 길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고 하신 말씀. 그리고 자신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긴지 아닌지 점검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는지 보지 못했기에 무조건 자신들을 바벨론 군사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원수들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징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혹시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시고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드디어 드러나고 온전케 되리라고 하시고 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자신의 연약함 잘 받아들이고 고난을 잘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떼거지 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이기에 구조적인 악이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천국을 이루려고 애는 쓰지만은 현세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잘 견디는 거예요. 주님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상과 짝하는 주류 교단에서 주로 살지 않고 소수 교단에서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고난당했듯이 그렇게 고난을 잘 당하고 사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에 무조건 가족농사, 자식농사, 일터의 농사 잘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때까지 주어진 삶을 잘 견디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대체법 세 번째. 첫째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도움을 청하고. 두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겁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아직 희망사항이지만은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기에 어떠한 형평과 조직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했기에 빌립보서 4장에서 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신이 인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어려움 이것을 다 총망라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연약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하박국 선지자 때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부정과 불의가 많습니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고 악이 관영합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승하고 의인들이 특별히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얼마든지 하박국과 같이 언제까지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 자체에 잘못된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이론적인 삶이 되면은 안 됩니다. 누가 어려움에 닥치면은 그 본능적인 반응은 아버지 아파요 하는 게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아픈데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있는 사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항의하는 거 괜찮아요. 때로는 투정 부리고 강하게 불평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 하는 말씀. 이거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고.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홀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자신이 정말 믿음을 지켰다면은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의인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다 쳐서 죽이시지만은 그 중에 남은 구루터기 소수 우리 구약 말씀을 보면은 10분의 1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10분의 1 그 10분의 1 가운데서도 소수 믿음 지킨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악인들 그들도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 실제로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악인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하신다. 그리고 넷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24/7 영원히 천상 궁전에 좌정하고 계셔서 지금도 자신의 주권대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인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의 어려움, 환난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주님 어디 계시냐고 항의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하고 의지를 들여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잘못된 칼빈주의에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지를 주시고 소원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고백을 하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셔야 되는데 모든 것 은혜인데 나에게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의지를 발동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수천 번 너희는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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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네 의지를 발동해서 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설명할 때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의지를 발동하는 것까지도 다 주셨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행위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또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게 박사학위가 있고 발표한 논문들이 꽤 있고 내 출신 배경이 괜찮고 아는 사람도 꽤 있고 해서 나는 반드시 학교에서 좌업을 잡는다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는다 확신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합니다. 내게 남다른 지식과 재주가 있고 남다른 강단과 투지와 건강이 있어서 세상 경제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전혀 아니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물론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과 이거 다 사용해서 살지만은 그러나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비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환난에 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어거지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신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자신을 기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하면은 침착해야겠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자신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합시고 하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멸시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런 것쯤은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성실함으로 극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열심히 살겠다. 그리고 이건 내가 스펙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니까 내 스펙을 잘 쌓겠다. 관계를 잘 넓혀서 해결하겠다. 그런 믿음 없음으로 대처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잘못된 믿음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두 번째 부류는 아예 믿음이 없음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과 슬픔을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참 구원의 믿음으로 살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방법이 내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때가 내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을 봤는데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연약해도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내 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녕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삶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 인간 역사를 다 주관하시되 나의 보스의 삶도 주관하시고 내 장래 좌배 그 포텐셜 그 보스도 그의 삶도 주관하시고 세상의 경제를 다 주관하시고 국제무역을 다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선언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